시계공의 비유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손목에 있는 시계는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 손에 이렇게 이 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시계를 누가 만든지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계공이 있어서 시계를 만든 이가 있어서 이 시계가 일하고 있고 지금 이 시계는 그 시계공이 없어도 여전히 펑션하고 역시 기능이 발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마치 이렇게 시계공과 시계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꼭 교회를 다니지 않고 꼭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초월자가 존재하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꼭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이시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든지 세상을 창조한 그 어떠한 절대자가 있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신의 어떠한 개입 없이 마치 시계공 없이도 지금 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온 세상이 창조주가 있지만 그 창조주의 간섭 없이 마치 기계처럼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돌아간다라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죠. 우린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가 저 시장에서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면 아주 황당한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고난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인데 어찌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나에게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단 말인가 라는 이 큰 물음표가 바로 이 욥기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하나의 주제였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욥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정말 이 처참한 재앙을 허락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가 분명 사악한 죄악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지금 그의 인생에 이 엄청난 벌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아, 너가 너무나도 큰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벌로 내 인생에 이 엄청난 이 아픔을 허락하신 건 아니냐. 그러니 빨리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여태까지 계속 26장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일평생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는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그 뭐 욕을 들을지언정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어색할지언정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욥인데 그러한 자신에게 이 엄청난 재앙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지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왔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라는 고백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삶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그 사건과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상황과 사건이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이게 이 배치되는 것 같은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을까요? 오늘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저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비양심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저 김 집사님보다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되면 남들보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사역도 열심히 섬기는 저인데 어찌 제 인생이 이렇게 더 힘들고 제 인생이 이렇게 더 비참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 제가 볼 때 이건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 자녀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비즈니스는, 제 노후는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 하나님도 모르고 평생 주일에 놀러 다니고 항상 술퍼 마시고 저렇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제 친구가 더 행복한 삶,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스러운 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날,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욥이 딱 지금 그 순간이거든요.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욥은요, 자신의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마주했던 이 감정을요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감추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항을 이렇게 들어갈 때도 그 내 가방 가장 깊숙이 안쪽에 숨겨놓은 물건도 엑스레이 지나가면 그거 다 보이잖아요. 뭐 이 사람이 마약을 숨겼는지 무기를 숨겼는지 엑스레이 그 지나가면 다 보이잖아요. 하물며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그 하나님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감춘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춰지겠어요? 욥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욥기 설교할 때 계속 반복해서 이 표현을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넋두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씨름하게 되면 그 두 글자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도가 된다 그랬죠. 욥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속이지 않는 욥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우리가 주일날에 대표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이 오셔서요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 시작할 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요 막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도가 지금 사실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이 지금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나의 정당함, 나의 의로움을 외면하신 하나님, 둘째로 나의 영혼을 괴롭히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닌데 왜 나의 정당함, 나의 의로움을 외면하십니까? 라는 그런 정직한 고백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욥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습관적으로 기도의 포문을 열 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감정, 내가 지금 고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의 포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처음부터 관습적으로 습관적인 표현들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제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 지금 내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내 열 자녀들이 다 죽었고 내가 지금 이 온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지금 극심해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 재앙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평생토록 한결같이 주님을 섬겨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왜 나의 의로움을 눈감으시고 외면하시고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나를 못 살게 두십니까? 지금 욥의 기도의 포문이 그렇게 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뒤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겠지만 지금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바를 전혀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고 있는 거죠. Why?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와 동시에 욥이요, 지금 자신의 부당함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새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4절입니다. 4절, 5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네, 거기까지만 읽죠. 욥의 새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와서 욥아, 평생에 우리가 봤는데 악인 중에 형통한 사람이 없고 의인 중에 재앙을 입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빨리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욥은요,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맞아, 내가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자기가 말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새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처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친구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지도 않겠다. 5절에 지금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가 말한 거 인정하지도 않겠다라고 욥이 분명히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요, 딜레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시계공의 이야기처럼 그냥 세상을 만드시고 무관심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으로 욥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새 친구가 고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 세상에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상 주신다는 것을 욥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왔는데 실제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자기의 믿음에 고백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이 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지점이 바로 신앙의 성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분기점이기도 해요. 이 지점을 잘 넘어가면요, 신앙이 매우 크고 깊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때,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때에 걸려 넘어지면 신앙이 여태까지 쌓아온 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면 아마 교회 생활을 그래도 몇십 년 뭐 하셨을 텐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나랑 열심히 한때 정말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내 동역자 중에 지금 교회 떠난 분들 더러 있으시죠. 아, 한때 저 집사님 진짜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아, 왜 저 지경에 이르렀지? 왜 요즘 교회 안 나가지? 혹은 교회에서 정말 남보다 수고했던 그 장로님, 누구보다 정말 눈물로 사역했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막 정말 도시락이라도 싸가서 막 그 사람들 먹이고 열심히 했던 그 권사님, 참 저분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 없다 했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혹은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전화해봤는데 아, 나 요즘 교회 안 나가. 너무나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뭐 세 가지로 원인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요,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에요. 야, 교회가 싸우는 모습 보고,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봤더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해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사랑 사랑 사랑하지만 세상보다 더한 곳이 교회더라. 그런 곳이 교회라면 나 교회 안 가려는데. 야,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사람들 맨날 가면 교회 가서 고성이 오가고 서로 막 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나는 교회는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열심이야. 내가 교회에서 늦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더러 있어요. 아니요, 많아요. 시카고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어떠한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열심으로 신앙생활해 왔고 열심으로 봉사해 왔는데 아무리 믿으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이 잘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우리 한국인 중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사실 미국 교회는 이 부분이 더 많아요. 믿으려 그래도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면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왜 내가 기도해도 병든 자가 안 날까? 이런 거죠. 근데 세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공동체의 문제도 아니요, 지적인 어떠한 영역의 문제도 아니요, 세 번째는 실존적인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한 남자 안수 집사님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외동딸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온 교우들이 와서 함께 같이 위로해주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집사님도 너무 울었어요. 장례식장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어두운 방에 불도 안 켜놓고 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앉아서 그 사랑하는 딸의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그 사진, 여전히 아빠를 보고 미소 짓고 있는 그 딸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막 정말 폭포수처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가슴은 정말 찢어지고 누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을 것 같은 정말 억장이 무너진 심정으로 울고 있는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넘어지고 신앙을 떠난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날을 사실 우리들도 경험해왔고 또 언젠가 우리가 또다시 경험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욥도 오늘 그가 가진 지혜,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태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경험으로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겪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내 삶에 이런 걸 허락하셨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자신이 지켜왔던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지난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왔던 그 공의로운 삶의 모습을 이제 와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지난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어요. 6절 후반절 보세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라면 영모가 너 네가 당한 고난을 봐라. 너가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너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보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네 인생을 바쳤고 살아갔다 했는데 너의 초라한 인생을 봐라. 그렇게 살아간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내 마음이 나를 비웃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셔.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무슨 소용이니?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계획이 없단다. 너가 속은 거야 라고 내 자신의 마음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지난 생애를 비웃을 수 있잖아요. 욥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지만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난 신앙의 생활이 아무런 의미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거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 지금 욥은요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의 자녀. 그 고통을 뭘로 비유하고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길이 신앙이 아무 소용없구나,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욥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있는 거죠.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을 맞이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리고 그분의 완벽하신 그 공의와 선하심으로 온 세상과 온 우주와 내 인생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지. 이게 지금 27장에서 나오는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욥은 비록 지난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왔던 그 모든 날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형용할 수 없는 이 재앙 속에 지금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곧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그 의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삶의 양식을 유지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가게가 완전히 망해서 bankrupt 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 한 명, 두 명, 세 명이 이제 다 죽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얼마 살 날 안 남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의사한테 판정받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그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요,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욥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7절부터 통으로 보세요. 이제 7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사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 잠시 세상에서 악인들이 번영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판에는 반드시 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이 내리실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이야. 자, 7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세 구절 한번 통으로 읽어보죠.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8절 보세요. 악인들이 이익을 얻지만 죽으면 그 재물이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여태까지 평생 쌓았던 돈이 절대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9절. 환란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어찌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의 자손은 번송해도 다 어때요? 결국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악인들이 쌓아온 값비싼 금, 은, 화려한 옷 다 티끌같이 사라져요. 그들이 평생 땀 흘려 일궈놓은 재산 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실 거예요. 19절 밤에 잘 때는 부자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 날이 되어 눈을 뜨면 아무것도 소유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려요. 자, 지금 욥이 언급하고 있는 게 누구한테 일어날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이.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고백을 말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사실 이 모든 재앙이 다 일어났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을, 구절 보세요.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어찌 그걸 부르짖으며 대답하시겠느냐. 근데 욥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대답 안 하시거든요. 그 자녀들은 결국엔 다 죽어버릴 것이다. 14절에 있는 거 욥에게 일어났거든요. 16절 그가 아무리 부자로 누울지라도 다음날에는 빈털털질 일어날 거다. 욥이 지금 전재산 다 날렸거든요. 악인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다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날, 하나님이 내 삶에 낯설게 다가오는 그 순간, 내 삶에 일어난 이 큰 아픔이 믿음으로 다 해석되지 않는 날, 그런 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욥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욥기의 주제가 뭘까요? 욥기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가진 재물 다 없어져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다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배우자, 내 친구들, 내 친지들 내게 다 등을 돌리고 다 떠난 그 상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욥의 주제잖아요. 사탄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요? 이렇게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도전하시죠. 욥은 그거 없어도 여전히 나를 섬길 수 있다. 아, 이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열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건강 상태가 최악이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아내, 자녀들, 친지들 다 떠났고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새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너가 죄인이라고 책망하여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아, 욥 선생님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욥 선생님 때문에 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좋은 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 선생님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이름은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록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될 거예요. 그걸 얘기해줬다면 욥이 잘 버텼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버텼겠죠. 근데 욥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 섬기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욥이 또 대단한 사람 같죠?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 또 바뀌어요. 이 사람도 사람 마음이 그래요. 막 끝까지만 막 믿음으로 갈 것 같은데 또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네요 하고 또 하나님하고 막 씨름해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다 그런 단계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주야로 바뀌고 밤낮으로 바뀌는 게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잡히는 것 없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억울함과 또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태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재산이 재물이 사라지고 내가 믿어왔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마저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큰과 같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내가 등돌아도 그를 찾을 수 없고 그가 내 우편에서 이러시만 내가 볼 수 없었고 좌편으로 돌이켜도 그를 만날 수 없었으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은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얘기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이 손으로 느껴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그날 그 순간에도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세상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때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또한 이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